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난 10월 31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많은 분들 아실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황청이 면죄부를 남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면죄부는 1095년 1차 크루세이드죠. 십자군 원정. 그 원정에 모집할 군인들을 모집하면서 그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연옥 형벌을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받는 것으로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교황청은 군인들에게 면죄부를 발표해주면서 전쟁을 하다가 죽더라도 하느님이 그 영혼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톨릭 교리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 중간에. 그래서 천국에 바로 들어가기에는 미흡한 그러한 영혼들이 이 연옥에서 주어진 형벌을 받으면서 정화되고 그래서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면죄부가 이 로마 카톨릭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요한 테첼이라는 신부는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에 초대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세워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바울이 세워가고자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며 사역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그를 파송했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잠시 머물렀던 바울은 곧이어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더 굳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이제 에베소에 이릅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에페소스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죠.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도시입니다. 총 3년을 여기에서 사역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다음 지도 보시면 에베소가 여기 있죠. 그리고 로마, 당시 이제 로마 제국, 로마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유럽이고, 이쪽은 이제 아시아라고 하죠. 한국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를 아시아 마이너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있는 도시로서 유럽과 아시아, 이 전략적으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여러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데, 너무나 중요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다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과 그 일행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방하면서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면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여행 중에 뭐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가보시면 점심 때 낮잠 자는 시간 있죠. 시에스타라고 국가적으로 거의 일도 안 하고 근무도 안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여름 뭐 한낮에 무더운 날씨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밤늦게까지 노는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그를 따르는 에베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이 낮잠 시간, 귀중한 이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사도행전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부한 그 결과는 에베소라는 도시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전역, 소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마술이 성행했고 또 아데미 여신전이나 다른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관심과 이들의 삶을 깨트리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다가 그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가거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얹으면 그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또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7절 이하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 값을 환산해 보니까 은화 5만. 당시 은화 한 양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 이게 하루 일당이 뭐 한 10만 원이라고 치자면 한 50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마술책들이 불태워진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통한 부흥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꾸준히 말씀을 나눈 결과 이 도시에 부흥이 임했고 그 결과 이제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또 난리가 나고 이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떠나 드로아 이렇게 거쳐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서 빌립보를 지나 이제 이곳 어디죠?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 에베소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에서 그가 탄 배가 좀 며칠을 머물러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사람을 보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합니다. 구글을 쳐보니까 다음 에베소고요. 여기가 밀레도입니다. 도보로는 뭐 한 1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3년 동안 섬겼던 이 교회의 사람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만남이 자기가 이들과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3년 동안 어느 교회보다도 공을 들였던 교회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장로들 앞에서 했던 고별 설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을 나눕니다. 18절 이하 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먼저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죠. 종은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입니다. 나의 원함, 나의 욕구보다도 주인의 원함과 주인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은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비워져야만 주인은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체,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는 자기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곳마다 멸시와 반대에 직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동족, 가장 가까이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로 인한 시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도 우리도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방해자로 나설 때가 있는 것이죠.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동족, 자신의 형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드렸던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겸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은연중에 바라고 있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끝까지 섬기기가 힘듭니다. 묵묵히 교회와 다른 사람들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 겸손에 이를 때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끝까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체포당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을 통해서 각 성에 갈 때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쯤 되면은 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곳에 아예 가지 않는 그러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소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죠. 그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위험 지역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직장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할 때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피를 흘리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그러한 귀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인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값주고 사신 그러한 존귀한 분들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존재하게 하신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살피고 세워나가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해야 할 사명들, 책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불어닥칠 위험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불어닥칠 그런 영적 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율법주의자들 이들의 위협을 가리킨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미혹 앞에 놓여있는 것을 알고 주의의 말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밖으로는 항상 이단과 다른 종교의 위협이 있어 왔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 내부적으로도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예견을 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중에서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교묘하게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러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처남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가 어떤 성도를 통해서 지금 이런 뉴스를 접했다. 이것이 어떤 일이냐. 저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죠. 지난주 10월 24일에서 26일까지 미국에서 캔사스시티에서 카이로스 2017이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알만한 좀 은사가 있고 카리스마적인 지금 현재 부흥운동을 주도해왔던 미국의 그런 단체들, 사역자들이 거의 전부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가 어떤 집회였냐면 카톨릭과의 공식 연합을 선포하는 집회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간에 그 종교개혁을 역행하는 집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연합이 되고 하나 된다라는 취지는 사실은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슬로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에는 반드시 진리를 타협해야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종교통합운동은 배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잠시 나누자면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더 앞세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연옥의 교리, 죽은 자들을 위한 그 기도, 이 교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외에 다른 일곱 개의 외경들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인정합니다. 또 마리아를 숭배하고 여러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 중에서 위대한 업적을 했던 사람들을 성인으로 숭배하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했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죄가 없었고 부활하여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만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당부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 35년, 40년 뒤에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해낸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했던 그 당부의 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교회는 겸손으로 눈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다른 반대와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명이 분명해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단과 또 분열 속에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겸손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교회와 또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시간들을 포기하고 대가지불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또 이것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